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이 당초 내일로 정한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과 미국 관리들은 어제 일부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내일 이후에도 협상이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에 계속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에는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 해제 시기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대상에 포함시킬 이란의 핵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테헤란으로 돌아갔으며 내일 다시 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수년간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빈번한 일로 때로는 자체적으로 정한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은행들이 오늘부터 폐쇄되고 현금 지급기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으로부터 추가 금융 지원이 중단되자 오늘부터 엿새 동안 은행과 주식시장의 문을 닫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융기관 폐쇄 조치에서 연금 지급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대상자들은 오늘 아침 일찍 현금 지급기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지만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오늘 저녁 연금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는 내일까지 국제통화기금에 20억 달러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 채권단이 유로화 사용국 모임인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탈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협정문 서명식이 오늘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서명식에는 AIIB에 참여하는 57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호주가 첫 번째 서명국이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서명식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회원국들이 상호 협력의 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AIIB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AIIB는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간 8천억 달러의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1천억 달러의 기본 출자금에서 거의 300억 달러를 출연했으며 의결권도 25%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동부 뉴욕주 교도소를 탈출했던 탈옥수 두 명 가운데 나머지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데이비 스웨트는 교도소에서 탈옥한 뒤 23일 만인 어제 경찰에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경찰 총에 맞은 상처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스웨트가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스웨트는 탈출한 교도소에서 30km 떨어진 뉴욕 콘스터블 지역에서 검거됐으며 이곳은 캐나다 국경과 불과 3km 떨어진 곳입니다. 스웨트는 지난 2002년 부보안관을 살해해 보석 없는 종신형을 또 멕시코 범죄조직에 속해 있던 리처드 매트는 조직 두목을 살해한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스웨트와 함께 탈옥했던 매트는 앞서 지난 26일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지도자 아부 바크라 알 바그다디가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이른바 이슬람 제국을 선포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성명에서 이슬람 신도들에게 순위파 반군의 열망이 표출된 그간의 노력들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지금까지의 성과로 인질 참수와 자살폭탄 테러, 이라크와 시리아군과의 전투, 해외 테러 공격 등을 꼽았습니다. ISIL은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상을 이용해 자칭 수도로 삼은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의 모술, 라마디, 팔루자 등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정부군 병사 11명을 살해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어제 서부 헤라트주 카루키 지구에서 정부군 호송 차량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져 공격에 가담한 탈레반 요원 6명이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도연합군이 지난해 12월 철수한 뒤 아프간 정부군 병력만으로 탈레반과 전투를 벌인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이 실질적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를 위한 사전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협의를 위한 6월 30일 방북을 신청하였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사실상 남북 간 해상 경계선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제기구가 NLL의 실질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찰부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예비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ICC 검찰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법적 효력이 없는 선이라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1953년 말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고 존중해왔고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NLL의 효용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기존에 합의된 NLL을 1999년 일방적으로 변경해 조선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제기구인 ICC가 한국 정부가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서해 NLL 문제를 다루거나 평가한 일은 거의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ICC가 자체 판단으로 NLL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공식 문서에 서술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ICC의 이런 판단이 NLL의 국제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긴 어렵겠지만 NLL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이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경계선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가 NLL이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기능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서해 NLL을 둘러싼 분쟁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 성격들을 충분히 또 지닐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은 지난 1951년 11월 군사분계선 설정 당시 육상 경계선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동서해안의 해상 경계선에 대해선 명시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유엔군은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해 NLL을 설정했고 북한도 1990년대까지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과 2002년 제1차, 2차 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남북한 간 본격적인 영토 분쟁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한편 ICC는 보고서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전쟁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3년 6개월에 걸쳐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ICC가 관할하는 전쟁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위해서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해 충분한 조사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키로 하고 예비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13년 전 오늘은 북한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면서 한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은 승리의 해전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9일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의 추모사에서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을 한국군 장병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예를 한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현재 국방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승리의 해전이라고 규정한 것도 처음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호섭 한국 해군참모총장도 기념사를 통해 서해의 영웅들이 적의 기습공격에도 결연한 의지로 싸워 적을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어 또다시 적이 도발한다면 처절하게 응징해 다시는 한국의 바다와 영토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제2연평해전이 서해 NLL을 사수했다는 점에서 승리한 전투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나승용 한국 국방부 공보담당관의 2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2연평해전 자체가 북한의 어떤 기습 도발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물리친 그런 사안이고 또 아울러서 이를 통해서 NLL을 사수했다는 점에서 저희 군은 승리한 해전 전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정을 기습 공격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선제 공격을 한 북한 경비정은 한국 해군의 대응으로 화염에 휩싸인 채 퇴각했고 북한군은 모두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로 한국 해군에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해안 상륙 군수 지원 훈련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 서해 안면도 해안에서 실시된다고 미한 연합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해안 양육 군수 지원은 항만이 없거나 항만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간이 부두 같은 임시 항만을 설치해 전투 부대가 필요로 하는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하는 훈련입니다. 미한 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서 장비와 물자 양육 훈련은 물론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갯벌에 임시 부두를 설치하는 작전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이 기구와 공동 수립했지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 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에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북한과 이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에서 발견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관해 북한 측이 지난 2월부터 이 기구와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2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회원국 권고사항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며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취항을 계속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25일자로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모두 20개국 231개 항공사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취항이 금지됐고 북한 고려항공을 포함한 8개 항공사들은 운항 제한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고려항공은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들의 유럽연합 내 운항이 계속 금지됩니다. TU-204 항공기 2대는 취항이 허용되지만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고려항공과 함께 운항 제한 대상 명단에 오른 항공사는 이란 항공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항공, 가봉의 아프리제트 항공 등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끝난 유럽연합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28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그리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유럽항공안전청의 항공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인 시카고협약의 규정대로 고려항공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2대를 도입하자 2010년부터 유럽연합은 이 두 항공기에 대해 제한적인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이 내일 개성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관련 협의를 위한 남북 간 사전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지난 6월 25일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협의를 위한 6월 30일 방북을 신청하였으며 방북 시기, 방북단의 규모 등에 대한 세부 협의가 필요한 바 우리 정부는 총 5명의 방북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하루 동안 개성에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무 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5명이, 북측에서는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역시 5명이 참석합니다. 실무 접촉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희호 여사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국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방북인 만큼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와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 여사의 면담이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 당시 평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방북과 관련해 이희호 여사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방북을 계기로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완화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여사는 예전에는 남북이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금강산 관광으로 서로 만날 수 있었는데 현 정부도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재작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모자를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다행히 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방북 실무협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당시 조화를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평양 방문을 초청해 추진돼 왔습니다. 당시 남북 양측은 육로 방북과 백화원 초대서 투숙,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등 세부 일정이 합의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이 왔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여사의 방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이 최근 호응이 온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실무 접촉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전시 작전권 연기 문제처럼 공식 회의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오늘 한국 국회에서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미 행정부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며 중동에 있는 국가가 원하기도 해서 어디에 두는 게 좋을지 미국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국방부가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할 단계가 되면 한국과 공식적인 협의 체계를 만들어 배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 수감자 180명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탈북자 출신 정광일 씨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떤 계기로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고서는 제가 2004년에 대한민국에 와서부터 준비한 거고요. 이미 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고서 자체를 제가 한글로 된 걸 여러 나라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다도 보냈고요. 작년 치어와의 조사할 때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북한이 정확한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수용소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들어온 다음 바로 제일 처음으로 아무래도 이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명단을 제출을 함으로써 사무소 자체에서 북한에 요구하여 이 수감자 명단을 확인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네. 이 요덕수용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사실 북한에서 요덕이라는 곳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북한 말로 관리소라고 하죠.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00년 4월에 요덕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유덕에 가보니까 말만 들었지 정치범 관리소라는 게 그렇게 인간 생지역인 줄 몰랐습니다. 여덕에 가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약 제가 있던 구역이 서림성 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거기에 약 400명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일부 보위원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몇만 명이 지금 여덕에 수감돼 있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정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 수용이 됐습니까?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무역을 했습니다. 그 무역을 하는 과정이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다니는 과정에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친분도 쌓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제가 간첩 혐의로 여덕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정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수용소에서는 뭐 누구한테 휴식을 주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들어간 첫날부터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네.
하루 평균 16시간, 새벽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오후 8시까지 작업을 시켰습니다. 강제 노역이죠. 그 여름에는 옥수수 농사를 시켰고 겨울에는 벌목을 시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 선생님이 여덕 수용소를 정치범 수용소라고 부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있던 구역이 여덕 구읍리 서림천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여덕군 구읍리 서림천 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한 400명이 있던데요. 그 구역에 서림천 구역에요. 그 사람들이 제명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왔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엄청난 죄를 짓고 왔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댔고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밥을 사주면 밥 먹고 뭐 옷도 사주면 한국 옷을 올 때 선물로 주면 선물 받아서 입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북한에서 보기에는 저는 뭐 아주 나쁜 놈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90년대 식량난으로 해가지고 배고프다고 불평을 해서 왜 배급을 안 주냐고 이런 불평을 자주 했다고 잡혀온 사람.
네.
그다음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지에 있는 김정일 초상화를 깜깜한 밤에 뵈지도 않으니까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명예훼손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김정일 그렇게 찢어가지고 담배 피웠다고 해서 잡혀 들어온 사람.
네.
일단은 말을 잘못해서 잡혀 들어온 사람. 그다음에 사진에 찢어가지고 훼손시켰다 해서 잡혀 들어온 사람. 뭐 당의 방침을 제대로 받들지 않아서 잡혀 들어온 사람. 거기에는 도둑질을 했거나 뭐 그런 사람은 한미 경제범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 저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서 잡혀 온 사람.
네.
그다음 배가 고파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을 가려고 하다 잡혀 온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게 그러고 또 15 관리소 자체를 관리하는 곳이 국가안전보위부 7국 15호 관리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일반 범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적 범죄만 다룹니다.
네, 네. 그 수감 당시 기억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180명이나 되는 수감자들의 이름이나 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들어가서 한 6개월간 그냥 조장으로 일을 하고 그 후부터는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반장을 두 번에 걸쳐 했거든요. 반장을 왜 두 번에 걸쳐 했냐면 약 1년간 반장, 1년 조금 더 되게 반장을 하다가 1년 한 3개월간 반장을 하다가 또 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장에서 잘려가지고 그냥 수감 생활을 하다가 다시 퇴소돼서 수용소에서 나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제가 반장을 하다 보니까 반장이면 작업반 명부라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
네.
우리 작업반의 인원들이 이름이 뭐며 나이가 뭐며 전직이 뭐인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전직이 무엇 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면 한 명씩 오라고 해놓고, 그냥 너 뭐 왜 잡혀왔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 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했고요. 또한, 제가 있던 서림천 구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4명이 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때 누구였지 몇 살이 그 친구 그때 몇 살이었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명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치범 수용소라면 경비가 무척 삼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 선생님은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되셨는지 밝히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능한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탈출을 안 했습니다.
네,
탈출을 안 하고요. 제가 있던 구역이 혁명화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 사실 갈 때는 법적인 그 어떤 재판이나 절차도 안 받고 가는데 내보낼 때 되면 아 내가 3년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특히나 또 거기 들어와서 일도 잘해야 되고요. 일을 잘해야만이 그 시간에 내보내지 일을 잘하면 그 시간에 안 내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을 일을 하고 나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한 2개월 전에 국가안전보위부 7국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담화를 했어요.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에서 이제 믿어주니까 너가 나가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저는 석방이 되었어요. 석방 시키는 방법도 북한은요 저게 저 수용소 자체가 비밀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북한 시스템은 다 이 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식량 정지라는 문서에 제가 405 군부대 노무자로 돼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배치돼서 간 곳에 가서는 관리소에 있다 나온 사람이 아니고 군부대 노무자로 돼 있고 또한 제가 나오면서 서약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절대로 나가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만약 발설할 때는 다시 잡혀온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네. 네.
네, 거기다 서약을 했고 또 제가 있을 때 당시 발설해가지고 다시 잡혀온 사람도 봤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최근에 개소한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네. 처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이 무진애를 씁니다. 지금 심지어 뭐 북한 유엔인권보고서를 뭐 폭파하겠다고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지야 못하겠죠. 그냥 협박이었지.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단체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이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피해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들 요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는 최종 목적이 이런 자료가 많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김정은이를 ICC에 제소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해가지고 북한 당국 자체가 또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ICC에 제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네. 자, 정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여독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제출한 탈북자 출신 정광일 씨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유명 패션 전문 월간지에 탈북자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신문이나 시사 잡지에 탈북자들이 소개된 적은 많지만 패션 전문지에 탈북자 이야기가 실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이현서 씨가 미국의 패션 전문 월간지 글래머에 소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 가운데 하나인 이 잡지는 최신호인 7월호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씨의 탈북 과정과 이후의 활동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씨는 잡지에 7살 때 처음으로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며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잡지는 이 씨가 17살 때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다며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직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심하면 처형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중국에서도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잡지는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한 뒤 5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2008년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탈북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이 외딴 산골마을로 끌려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근처로 나오라고 한 뒤 직접 그곳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구출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이 씨가 가족들과 다시 만난 것은 12년 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씨는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다른 쪽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침묵할 순 없다며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강연 무대인 테드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When I was young, I thought my country was the best on the planet. And I grew up singing a song called Nothing to Envy.
이 동영상은 현재 테드 웹사이트에서 조회수가 41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러 방식으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증언했고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인권행사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씨는 다음 달 초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문수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탈북자 등 결혼 이민 여성에게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요리 강좌 현장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빼. 이게 항상 작은 깨끗한 편인데 어디가 제일 들어냐? 요 날개 쪽이 제일 들어.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서 이게 뭐가 자꾸 끼니까. 그렇죠? 요거를 항상 우리가 다
서울 성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결혼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요리 강좌가 한창입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나 여자가 국제 결혼을 한 경우 또 탈북해 한국에서 새로 가정을 꾸린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해 국내 이주를 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식생활 교육과 요리 강좌는 다문화 가족 여성들에게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 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성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유영희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희 다문화 어머님들이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요리, 음식에 대한 부분이셨는데 그런 요구도를 반영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매월 한 번씩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뭐 교육 사업, 그리고 문화 사업, 다양한 사업들 많이 진행을 하는데 식생활 교육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예요. 매월 이제 한 번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막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식생활 교육 언제 해요? 하고 먼저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이달에는 한식 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을 다양하게 접목해 닭 육수를 활용한 칼국수, 닭볶음탕, 오징어 볶음 등을 만들 계획인데요. 요리 강사 윤자혜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중급반하고 기초반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여름에 잘 먹는 닭 요리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 뼈를 갈라서 뼈로 국물을 내서 칼국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은 살대로 닭볶음탕을 하고 또 이 한여름에 또 지금이 한창 조그만 오징어 맛있는 거 나오는 철이거든요. 오징어 볶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다 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해요. 열무 오이 김치를 담글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닭 요리를 좋아하고 또 여름에는 특히 닭이 맛있어요.
윤자혜 강사는 본인이 외국 생활을 했을 때 요리가 외로움을 떨쳐내는데 큰 힘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번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자신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언어를 배울 때 어덜트 스쿨에 가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영어를 배우니까 참 쉬워요.
뼈대로 끓일 거예요. 아까 살은 살대로 남겨놨죠. 뼈는 뼈대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닭을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려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마음이 들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모시고 넣고요. 근데 우리 나라는 한 번씩 한 번씩 넣고요.
네. 이거 막 휴지 막
1분도 넣었으니까 이제 씻어 오시면 돼요.
지금 씻어요?
네, 네.
결혼 초기에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다는 결혼 이민 여성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을 잘 먹게 됐는데요. 이제는 만들기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교육을 신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좀 달라요.
어떤 면이요?
아, 매우고 한국 음식 매워.
한국식 매워요?
네. 처음 왔을 때 한국 음식 못 먹어.
아, 그래요? 지금은? 응.
지금 한국 음식 맞아요.
아, 지금
필리핀 음식 안 맞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몇 년 됐어요?
저는 지금 6년을 했어요. 아, 조금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만들어요?
네.
어떤 음식 자신 있으세요? 내가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제 그냥 좋아하는 김치찌개 맨날 끓여 먹어요.
다양한 요리법을 배워 가족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요리를 해줄 생각에 다들 열심인데요.
애기 아빠가 잘 먹어요. 그냥 아무도.
남편분이.
네. 좋아해요. 더 배우니까. 더 배우니까 더 좋아해요. 네, 열심히 배워서 우리 가족은 맛있는 거 해 먹어요.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면서 요리의 종류도 또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윤영희 팀장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한식,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한국의 음식을 배우는 걸로만 이제 주제를 했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다문화 그 사업들이, 결혼이민자분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사업들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다문화, 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한식 외에 다문화 식재료 그리고 그런 조리법들을 활용해서 다문화 퓨전 음식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더 많은 호응도를 얻을 수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특히 가족들, 남편,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요리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가족 요리 경연대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항상 이거를 하면은 닭이 깨끗해지고 핀내 같은 게 없어져요. 깨끗해졌죠? 그러면 여기다 넣을게요. 같이 끓여서 닭 칼국수 할 때.
무슨 요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거 두 군데다 끓이려고 그래. 떡볶이
말고 그냥.
한편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식생활 교육 이외에도 서울 나들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 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자관계 증진 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등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 달 넘게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긴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메르스 여파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던 전국 여행지에 지난 주말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도 잠시 주춤한 사이였고요. 전국 유명한 산과 바닷가, 관광지의 피서객들, 관광객들이 눈에 띄어 뉴스가 됐습니다. 한동안 야구장에 빈 관중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응원 소리도 높아졌고요. 여름 할인 행사에 들어가 있는 백화점, 또 상인들의 시름이 가득했던 서울 명동에도 북적이는 주말 인파가 메르스 공포를 내려놓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메르스 관련 환자와 사망자 수가 이틀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요?
네. 뭐 이런 추세로만 간다면 머지않아서 메르스 종식 선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까지의 메르스 수치 이틀째 새로 추가된 환자가 없이 확진자는 182명, 사망자는 32명입니다. 치료 중인 환자는 57명이고요. 완치도에서 퇴원한 사람은 93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하루에 뭐 22명, 24명 가까이 크게 늘어났던 것이 지난 6월 5일에서 7일 사이였는데요. 최근에 확진받았던 감염자가 서울 동쪽의 대형 병원을 거쳐갔기 때문에 이들 병원에 대한 감시 관찰이 끝나는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까지는 추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긴장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메르스 사태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9일이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8년 전인 1987년 6월 29일은 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했던 6.29 선언을 했던 날이었고요. 1995년 6월 29일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의 백화점 건물이 반이 무너진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또 2002년 6월 29일 뭐 남북한이 다 알고 있는 제2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6월 29일은 이 숫자만 딱 들어도 아 이날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오늘 서울의 큰 백화점이 무너졌던 건데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긴박했던 뉴스 보도의 상황이 떠오르는군요.
그렇습니다. 백화점 5층 건물이 20초 만에 주저앉았던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좀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초동에 자리했던 고급 백화점이었는데요. 그 진 분홍빛의 건물 양쪽 기둥만 남아있고 중간 부분이 완전히 주저앉아버렸던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건축 기준을 무시했던 부실공사 때문이었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했지만 무려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안전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시민의 숲에는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해마다 수백 명이 참석한 추모식이 열렸는데 올해는 메르스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공식 추모식도 취소가 됐고요. 유가족들만 쓸쓸하게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6월 29일에 또 다른 역사, 북한 측에서 서해 무장충돌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제2 연평해전 13주년의 분위기도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최근에 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도 개봉이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던데 인기가 어떻습니까?
네, 25일에 개봉돼서 오늘 닷새째가 되는데요. 전국 600여 개 상영관에서 시작됐던 연평해전 상영, 지금은 1013개 상영관으로 확대됐습니다. 어제까지의 관객 수가 무려 110만 5,400여 명입니다. 관람객 순위 1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서 평택 이함대사령부 그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곳에서는 군 관계자와 유족 또 당시 승조원, 정치인들 700여 명이 참석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13주년을 맞아서 영화 제2연평해전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9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두드려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한국 사람들의 생활 시간을 엿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군요.
네, 한국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4년 생활시간 조사라는 제목이 붙어있는데요. 국민 개인의 시간 활용과 의식을 좀 파악해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어떤지, 삶의 질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겁니다. 10분 간격으로 무엇을 했는지 일지를 쓰는 방식으로 이 조사가 됐는데요. 전국 12,000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네. 이 한국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군요.
네. 20살 이상 한국 성인들 하루 4시간 24분을 일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학생들의 평균 공부하는 시간 6시간 17분이고요. 10살 이상 국민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통학을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1시간 39분으로 나타났습니다. 10살 이상 국민들의 잠자는 시간, 평균 잠자는 시간은 7시간 59분, 하루 평균 식사 시간은 1시간 5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루 4시간 반 정도 일을 하고 먹고 자는 데 쓰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참 많은 차이가 나네요.
네. 먹고 자는 데 쓰는 시간은 5년 전보다 한 20분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일하는 시간은 5분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와 수면은 여유가 생긴 거고요. 노동 시간도 좀 줄어든 건데
네.
이 노동 시간이 줄어든 거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에 지금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생활에 여유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분명히 숫자가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곤함, 5년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네.
생활에 여유는 생겼는데 평소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59.4%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남자일수록 또 30대일수록 대졸 이상의 학력자의 미혼자, 취업자, 맞벌이 부부일수록 시간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고요. 또 응답자의 81.3%는 나 정말 피곤하다 이렇게 피곤함을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여유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도 조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살 이상의 한국민들 평균 4시간 정도를 교제나 여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한 5시간 10분 정도, 일요일도 뭐 5시간 50분 정도 여유 있게 보낸다고 했는데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여가 활동을 더 오래 했습니다. 미혼자들이 기혼자에 비해서 여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많았고요.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여가 활동, 텔레비전 보기와 책 읽기였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은 5년 전보다 한 3분에서 13분 정도가 더 늘었고요.
네.
책 읽는 사람은 하루 10분 이상 읽는다는 사람이 평균 10% 정도로 나왔습니다. 뭐 5년 전보다는 독서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민들의 시간 쓰는 내용,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 위기에 몰린 그리스가 유럽연합이 제시한 추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은행 영업을 중단하는 긴급조치도 취했습니다.
네. 자, 그리스의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 경제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국제채권단과 추가 구제금융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5억 유로를 갚아야 하고요. 다음 달에도 줄줄이 더 큰 채무상환 기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빌려야만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말에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의 추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점점 국가 부도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이 될 경우에 주변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 증시도 이런 그리스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이 제시한 추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협상이 결렬된 건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추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자 국제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의 채무한도 증액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이 그동안에 이제 그리스 정부의 요구로 구제금융 재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이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그리스 정부의 채무한도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이 거부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되자 이 국가 부도 사태를 우려하는 그리스 국민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서 몰리는 등 이 그리스에선 혼란이 발생했고요.
네.
그리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유럽연합이 제기한 추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 은행 영업을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는데 그리스 국민들은 국민투표가 열리는 5일까지는 하루에 66유로라는 이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민투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이 제시한 구제 금융안은요, 그리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는데,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요, 또 세금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이 총리가 이끄는 좌파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거부해온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의 손에 선택이 달린 건데요.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연금이 줄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큰 고통이 올 거란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주말에 실시된 그리스 여론조사를 보면요, 유럽연합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44%로 절반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 30%보다는 많았습니다. 또 그리스가 계속 유럽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요, 68%로 반대 의견 2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에 이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는 이 찬성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은 구제금융안에 반대해온 이 치프라스 총리가 사임하고요, 조기 총선이 세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앞으로 그리스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 또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예상입니다.
네,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가 그동안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사태를 선언해야 하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 통화를 찍어야 하고, 또 유로존에서도 탈퇴하는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정부가 경제 개혁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지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고, 결국은 그리스 경제가 붕괴되고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거란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이제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이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네.
이 그리스 경제위기가 사실은 뭐 5년 가까이 지금 지속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 외부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지난 2008년에 이 미국발 금융위기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 세계 증시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뭐 여러 지역에서 이 그리스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경제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건가요?
그리스가 금융위기를 맞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와 경제 기득권 세력의 오랜 부패, 또 부동산 거품 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5년 전쯤에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급하게 이제 국제채권단에 돈을 빌리고 또 긴축정책을 폈는데,
네,
긴축정책을 펴면서 세수가 줄고 또 오히려 국가부채가 늘었고요, 빈곤층이 늘면서 부작용이 발생을 했죠.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기존 정부를 거부하고 새 좌파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 앞선 정부와 국제채권단의 기존 협상 내용을 일부 무효화했고요, 이 채무를 깎아달라면서 새 협상을 요구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가 부도사태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네. 유로화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그리스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들이 또 이제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네.
유럽의 단일 통화 제도인 유로화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유로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각국이 이제 개별적으로 경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의 평가를 이제 절하하는 그런, 네, 방법을 썼습니다. 자국, 네, 통화 가치를 낮추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상품 가격, 또 노동 비용 같은 것들이 단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의 경쟁력이 생기게 되죠.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경제 회생을 모색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제도에서는 이런 각국별 통화의 평가 절하가 불가능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영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Q로 시작하는 영어 Quakers, 퀘이커 교도란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